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허락하시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룻기를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룻기 4장까지 또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니엘서에 대한 그와 같은 그 마음이 계속 있었고요. 저는 저에겐 좀 벅찬 그런 그 부분인데, 그러나 또 저희들이 꼭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앞으로 좀 살펴보는데, 대략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내년 봄은 계속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예배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지난번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1년을 봤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니엘서도 사실은 그 내용상 굉장히 깊이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저도 그렇게 또 준비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 2022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기 바로 직전인데요. 2022년에는 특히 이 다니엘서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귀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위질이 생각이 났어요. 가위질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위질을 하던 왕이 생각이 나서 가위질이 생각났습니다. 가위질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잘라서 댕강댕강 잘라가지고 난로벌에 던져놓던 그 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위로 툭툭 잘라가지고 난로에 불태워버리는 그런 왕이 있었는가? 있었죠.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의 모습은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권세가 없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이 사회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소중함을 함부로 여기는 일, 이 사회 문화에 오히려 더 치중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가위를 들어 하나님 말씀을 댕강댕강 잘라놓던 그 왕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을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왕, 가위질을 그렇게 잘하던 왕, 그 왕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맨 처음에 나타나는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가위질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가위질 잘한다고 뭐 재단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왕이 그런 짓을 함부로 했던 그 일. 그 일이 얼마나 서글픈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이 다니엘서의 맨 처음에 왕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 가위질을 했던 그런 그 일을 우리가 좀 조금 제가 설명을 좀더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 가위질이 무엇을 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호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호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자, 이 일을 놓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그 이제 29절부터 31절 그 다음에 기록인데 그 왕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벨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왕의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인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성을 함락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끌고 간 것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간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세 번이나 그렇게 거의 한 10년 간격으로 세 차례나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끌려간 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이잖아요. 주전 605년인데요. 그 행렬에 누가 있었냐면 지금 보시는 다니엘이 있었어요. 첫 번째 포로 행렬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포로가 한 10년 후에 끌려가는데요.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인데 바로 다니엘서 바로 앞에 뭐가 있죠? 성경에 보면 순서 보면 에스겔서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두 번째 포로 행렬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서 뭐 14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다니엘의 이름이 나와요. 동시대에 같은 바벨론에 포로로 있었던 그런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갔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포로 행렬이 10년 후에 또 있어요. 그게 주전 586년입니다. 586년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계속 끌려가는 그 일, 그런 일이 계속 되는 가운데 유다는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 그 재앙이 오랜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결국은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는 그 일까지 다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 속에 다니엘은 어떠한 생활을 했었을까? 그걸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하는 게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꼭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주전 625년경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 행렬에 끌려갈 때 다니엘은 한 20살 정도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그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경험했던 나라 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은요 참 영적 분위기가 훌륭했던 나라였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거의 뭐 청소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다 지나는 동안에 다니엘은 아주 훌륭한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경험했던 나라는 유다의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시야 왕이 통치했었던 때였어요.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죠. 요시야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사반 서기관이 자기한테 가져오니까 그 왕이 그 말씀을 읽고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쳐요. 이렇게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모든 나라가 이제 회개하고 회복하는 영적인 부흥의 길로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랜 동안 잊혀져 있었던 유월절이 다시금 시작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그 일이 요시아가 통치했었던 30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경험하고 사회가 변화되어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그 요시아 왕, 그리고 훌륭한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가위질 왕. 누군지 알죠? 지금 나오는 여호야김이에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일들은 많이 있어요. 부모를 닮지 않는 자식들도 많이 있어요. 같이 닮기를 원하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서는 특히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의아해하지만 우리가 이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게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도 사실은 자기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훌륭한 왕. 그 훌륭한 요시아 왕의 아버지는 므낫세라고 아주 악독했던 왕이에요. 그렇게 다니엘이 경험했던 나라는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의 나라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오만하게 밀쳐낸 이 여호야김과 그 같이 했던 리더들과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만한 생활에서 돌이키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이에요. 그런데 아셨던 것처럼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포를 하시기를 거기에 분명히 재앙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들어온 것이 느부갓네살이 힘이 세서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나라 바벨론 제국이라는 게 점점 힘이 세져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침공하기 시작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하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일 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맨 처음은 참 어둡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셨지만 다시 보시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자 이걸 우리가 잘 보셔요. 주님께서, 그렇죠?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넘겨주신 분은 누구세요? 주님께서 넘겨주셨어요. 그 하찮은 느부갓네살은 하찮은 많은 그런 우상들, 자기가 섬기는 신들 중에 그냥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런 성물을 거기다가 둬버리잖아요. 창고에 넣어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부로 취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그렇듯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신들 가운데 그냥 처박히는 듯한 그러한 기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힘이 있게 되고 그가 왕이 되고 제국이 존재하게 된 것도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전 세계를 제패하는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으면 잊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을 보면 그와 같은 일을 다니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임금님이라고 칭하는 그 자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벨사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아주 유명한 부분이 있죠. 벽에 글이 써지는 거,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 그죠? 대겔루바르신, 뭐 이렇게 쓰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고 참 신비롭다 생각하는데, 바로 이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했을 때 그 손가락에 나타나서 그의 무게, 인생 무게가 그렇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미달이다, 함장 미달이다 하는 그 기록이 나왔어요. 바로 그 사람인데 그에게 지금 다니엘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임금님, 벨사살 왕이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과 위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은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도요,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50년 후에 딱 망해요. 그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딱 70년, 예레미야가 말한 70년 포로 생활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그 기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벨론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을 마치시게 한 다음에는 그 나라도 그 스스로의 그 죄악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이렇듯 우리가 보는 모든 막강하고 대단한 어떤 그런 힘과 권세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 머리털락도 다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느냐. 우리의 그렇게 작은 부분도 살피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도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그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들어서잖아요. 메대 바사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바사 제국의 왕이 된 고레스 들어오셨죠.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지으라는 그런 명을 내린 게 주전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605년부터 538년을 생각하면 7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제가 이렇게 복잡한 역사 기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금 이걸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한 70년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이란 나라가 존재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고 그 일이 끝났을 때 나라도 없어져요. 미국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오늘 좀 첫 번째 다니엘서 말씀인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 왕들을 경험하고 여러 제국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말할 때 다니엘은 여러 그 왕조를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유다의 왕조도 경험을 했고 느부갓네살 바벨론도 경험을 했고 메대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는 바사까지도 경험을 해요. 그 제국들과 그 나라들 리더들과 시민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알게 된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다니엘서 2장에 들어가서 순서가 되면 보겠죠. 근데 찬송을 하는 그 찬송의 내용 중에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스스로 사람이 세워가는 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재력이 있고 스스로 권력이 있고 스스로 경제 어떤 방향을 잡고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과학이라는 그런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지워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각 세대 각 나라를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이 다니엘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통해 목격할 그의 삶의 모습, 즉 믿음 있는 삶,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보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신앙인의 삶을 보입니다. 다니엘은 그 삶을 선택했어요. 운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가운데서도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놀란 역사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주권이 있으면 끝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눈치 보고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이고 정해줬다면 뭐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일이고 네가 할 일은 네가 선택해야 하는 일을 너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다니엘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렇게 왕들 앞에서 여러 제국들 여러 문화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는 선택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주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 다니엘서에 쭉 흐르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다스리세요. 다스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한 뭇 시대 앞에 서서 각 세대에서 내가 살게 된 그 세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범으로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나 죄 종의 선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선택하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선택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선택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제가 피할 수 있다면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선택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이제 2022년을 맞을 것입니다. 어쩌면 2020년, 2021년보다 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와야 되는 게 202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을 우리는 잘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 따라서 하면 돼요. 그게 다니엘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너무 복잡한 숙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따라서 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잖아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따라서 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선택하고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아버지께. 또한 동시에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의 제자들도 순종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순종한 모습이 가득 있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깨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니까 그들에게 그 선택은 즐거운 것이 됐어요.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위협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선택은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일이고 그것이 확장되는 일이라고 확신하면은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힘들어도 그 길을 선택을 해 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4장에 한번 19절서부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 스크린에는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병 고치고 가르치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19절 보시면 18절 보시면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죠.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위질 잘하던 그 왕 있죠? 맨 처음 말씀드린. 봤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눈을 가려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험만 하고서 놓아보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23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이, 그러니까 이 낱낱이 일르니까는 어떻겠어요? 자, 이게, 자, 이 낱낱이 일렀어요. 그런데 골자는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정말 여기서 더 벗어나면, 여기서 조금만 더 선을 넘으면 이제 죽는 거야? 이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 위협이었잖아요. 그걸 낱낱이 얘기를 해요. 그냥 대충 숨기고 별일 없었어. 그냥 예수 잘 믿읍시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낱낱이 얘기를 해요. 더 겁주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 있고 아유 예수를 믿고 살아야 돼. 아니면 편한 길을 가야 돼. 이럴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됐어. 이제 예수는 땡. 이럴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되는데요. 2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창조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무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자, 그 다음에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죄인처럼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9절에부터 나옵니다. 모두 행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그 선택의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요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활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2022년을 바라보는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기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캘린더를 우리가 이제 받을 거예요. 이제 금방 이제 뭐 10월 달 되면 오겠죠. 근데 유 집사님이 이렇게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오는데 캘린더를 딱 보면서 2020년 보시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다니엘처럼 살리라. 그것부터 이렇게 좀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다니엘서에 우리가 1장의 1절, 2절을 보셨지만 다니엘서의 맨 끝의 장은 다니엘서 12장이에요. 그리고 그 12장에서도 맨 끝절이 13절이에요. 오늘 답변 끝내버릴까요? 그냥 13절 보고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너에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신실하여라.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시잖아요.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 faithful 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신실해라, 다니엘아. 우리의 각자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너 아무개야, 너 끝까지 신실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겠지만, 인생 연한 있으니까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다시 일어난다. 부활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날에는 네가 일어난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너에게 돌아올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요, 혼란과 좌절 속에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포로를 막 끌려오는데 어떤 방향이 있겠어요?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심지어는 그 포로로 끌고 갈 때 엄청 그 끔찍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간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입술을 깨가지고 끌고 간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약간 그렇게 혼란스럽고 자기들이 그 지금 뭐 무슨 인생에 계획이 있는 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런데 그런 혼란과 좌절 속에 방향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때 그들 앞에 한 사람이 우뚝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선 10년 상간으로 다음 포로들 행렬, 다음 포로들 행렬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일을 했지만 그러나 바벨론 제국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는 자기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그 포로로 몰려오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소망을 다 상실해버리고 포기하고 오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라는 그런 모습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그 영역은 다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바로 우리 가족에게 나의 삶을 드러내면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천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만나면서 또 그 앞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그런 차이가 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니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시대에 증거되는 삶이겠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저희들이 이 지역사회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모습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무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의 혼란과 두려움에 갇히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다니엘의 끝까지 붙들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로 알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들고 우상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맡기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잠시 즐기다가 사라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까지 신실하면 네가 끝날에 일어나고 너에게 돌아올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삶을 준비하며 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또 새로운 신앙의 용기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